일본의 바람. 청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10월 23일 일요일 사보회관 별관에서 가족회, 구출회, 납치 원연맹 등의 주체로 전 납치 피해자의 즉각적인 일괄 귀국을 요구하는 국민대집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특정실종자 이마이 유타카 씨의 형이며 특정실종자 가족회 회장인 이마이 히데키 씨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정실종자 가족회의 이마이 히데키입니다. 오늘 국민대집회에서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북조선은 납치는 일본 우익 반동 분자가 한 일이며 납치는 한 적이 없다고 계속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2002년 9월 17일에 김정일이 처음으로 납치를 인정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20년간 한 사람의 귀국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납치를 인정한 것도 마츠모토 교코 씨 한 명뿐입니다. 여기에 특정실종자 문제조사회의에서 발행한 팜프렛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정부가 인정한 납치 피해자 12명이 들어있습니다. 경찰이 단정한 2명, 구출회가 인정한 5명, 특정실종자조사회가 공개한 272명 중 납치 가능성이 높은 77명, 총 291명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납치 실종의 경위가 적혀 있습니다. 특정실종자 가족회는 납치 가능성이 높은 77명의 정부 인정을 요청합니다. 국가는 납치 인정 미귀환자와 납치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는 모든 납치 피해자들을 반드시 되찾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습니다. 북조선에 의한 납치는 왜 일어난 것입니까? 국가는 과거의 청산이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이지 43년부터 쇼와 20년의 전쟁이 끝날 때까지 35년간 조선을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전쟁이 끝남과 동시에 조선에서 철수했으며 조선은 북이 38도로 분단되어 북조선은 소련이 통치하게 되고 소련 장교였던 김일성에게 통치하게 하여 1948년 9월 9일 김일성이 건국을 선언했습니다. 조선 사람들만으로 나라를 복구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부족한 것은 밖에서 가져와. 이것이 납치인 것입니다. 아무도 이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공작원을 훈련시켜 일본에 있는 제1교포와 북쪽으로는 홋카이도에서 남쪽 오키나와까지 절대로 증거를 남기지 않고 시간을 들여 조사해서 일본 해쪽의 바다를 통해 배로 이송했던 것입니다. 납치당한 가족들은 경찰의 수색을 의뢰했으며 경찰은 지금 현재도 국내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어제 납치대책본부로부터 북조선에 대한 조치가 가게 결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납치에는 사람의 목숨이 걸려 있습니다. 납치와 핵미사일의 포괄 해결에는 온도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특정 실종자 후루카와 노리코 씨의 언니이신 타케시타 타마지 씨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김정일이 일본인 납치를 인정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해에 태어난 아이가 벌써 성인식을 맞이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무엇 하나 납치 문제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특정 실종자, 북조선에 의한 납치 혐의를 배제할 수 없는 실종자, 이른바 특정 실종자는 전국에 많이 있지만 오늘도 이곳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만 하더라도 많은 부모님과 형제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이곳에 올 수 없는 상황이 처해 있는 부모님들과 형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참가자가 적지만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4년 전, 1968년 4월에 도쿄도 스미다구에서 실종된 하야사카 카츠오 씨의 형인 하야사카 유지 씨입니다. 다음은 단상에 계신 분이 이마이 히데키 특정 실종자 가족회 회장입니다. 1969년 3월에 아오모리현 히로사키시에서 실종된 이마이 유타카 씨의 형입니다. 이쿠시마 케이코씨, 1972년 11월 도쿄도 시부야구에서 실종된 이쿠시마 타카코씨의 언니 되십니다. 익명의 YIC, 1979년에 야마가타현에서 실종된 TOC의 여동생입니다. 그리고 저 타케시타 타마지는 여동생이 1973년 7월에 지바현에서 실종되었습니다. 벌써 49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흐려져서는 안 됩니다. 정말 더 이상 흐려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 반도 출신인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는 북조선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의해 일본에서 신칸센이 멈춰섰고 대피 경보가 발령되어 사람들이 대피하는 등의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산업축제에 대하여 저희 체험과 함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일본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전통적인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각각 축제의 의미가 있으며 단풍축제 등의 가을축제는 수확에 감사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옛날부터 일본인들은 신에게 제사를 지내다라는 뜻으로 풍년을 기원하거나 자연재해와 역병을 면할 수 있도록 신에게 기원하는 마음으로 축제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축제를 즐기는 것과 함께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축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통계 수치는 없습니다만 일본에는 연간 약 30만의 축제가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외국에서는 일본을 축제의 나라라고도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저는 지난 주말 군마현 오우라군에서 열린 산업축제에 갔습니다. 군마현은 일본의 관동지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군마현은 쌀, 양잠, 섬유공업 등의 전통산업에 더해 축산과 기계공업도 번성하고 군마현의 북서부에는 온천 보양지도 있습니다. 또한 풍부한 수량은 현내는 물론 도쿄도를 비롯한 관동지방의 전력과 상수도의 공급원으로도 되고 있습니다. 오우라군에서 열린 산업축제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중지된 지 3년 만에 개최되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수많은 축제에 가보았지만 산업축제는 일반 축제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지역의 수많은 회사들이 생산한 생활용품, 복지용구 등이 공업제품 전시가 많았고 또한 농원들에서는 과일, 야채 등이 출품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자동차 판매회사는 농촌지역에 인기가 있는 경자동차를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많은 음식점도 출시하고 있어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공연 관람 등을 하였습니다. 공연에는 인기 가수와 악단, 지방자치체에서 준비한 공연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민족우상의 소학교 음악부 학생들과 자치체의 사람들이 함께 북을 치며 민요를 부르는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축제에는 어린이들과 함께 온 젊은 가족들이 많았고 지역 주민 외에도 도쿄에서 온 사람들,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았습니다만 모두의 즐거워 보이는 모습을 보고 생활난으로 힘들게 살고 있는 북조선 사람들의 모습과 비교되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축제에는 맛있는 음식을 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역에 많은 음식점들이 참가하였는데 그 가운데는 북조선 출신자가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도 있었습니다. 기본 메뉴는 지짐, 떡볶이, 김치류, 한국식 치킨이었습니다만 지짐과 치킨이 인기였습니다. 특히 지짐은 손님이 보는 데서 구워내기 때문에 맛도 좋아 많은 사람들이 한 줄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도쿄에서 응원으로 온 사람들을 포함하여 7명이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였는데도 많은 사람들을 기다리게 하였고 준비한 식재료는 2시간 만에 전부 팔려 지역의 기자들도 촬영하는 정도였습니다. 축제의 조직위원회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여러 종류의 한국 전통 음식을 판매한 것은 이번 축제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최근 일본 국민들이 속에서는 일본인 납치 문제와 북조선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의해 북조선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배경도 있어 북조선 출신 지인은 축제 조직위원회 관계자에게 북조선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을 밝힐 수 없었다고 합니다. 북조선을 떠나 한국에 정착한 적이 있는 지인은 한국에서도 북조선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 출신지를 속이는 탈북자들도 많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북조선에서는 조선노동당 중앙의 지시에 의해 전국적으로 일제히 진행되는 조직적인 정치 행사만이 있고 지역에 따른 전통 행사를 하는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일본에서 계절과 지역에 따른 전통적인 축제가 많은데도 처음에는 관심과 이해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문화를 조금씩 이해하면서 천년 이상이나 이어지고 있는 전통 축제가 지역의 유대를 굳게 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연결을 강하게 하는 훌륭한 문화라는 것을 새롭게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산업 축제에 대하여 저희 체험과 함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청취하고 계시는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일인자로 알려진 동경국제대학 이즈미 하즈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12월 11일 날에 미국에서 일본에 왔던 미국 전문가들과 같이 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뭐 너무 좀 장시간으로 좀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뭐 이런 것을 좀 이런 대화를 통해서 뭐 미국 쪽에 관심을 한 것은 뭐 어느 정도까지 알아들 수 있었다고 그런 느낌이 나왔습니다. 아 먼저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그런 문제는 내년에 미국 한국 사이에서는 물론 계속 군사연습을 합동 군사연습을 좀 하고 하는데 뭐 이러한 내년 봄 내년 가을에 하는 미한 군사 합동 연습에 대해 북조선이 어떻게 대응할까 대조할까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올해는 좀 북조선이 미한 군사 합동 연습 거기에 좀 반발을 해가지고 그것은 너무 군사적 위협이라고 그 선정하면서 뭐 그에 대한 대제책이라고 할까 이런 그 수단으로서 미사일 발사를 좀 많이 해왔습니다만은 이러한 것은 좀 내년도 계속 좀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좀 어려운 것 같다 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뭐 첫 번째로서는 뭐 올해 많은 기회를 통해서 미사일 발사 여러 형태의 미사일 발사를 좀 해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생각할 때 뭐 기술적인 그 향상이라는 것은 완전히 좀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고 뭐 그렇다면 앞으로 좀 당분간이 다시 미사일 발사 시험으로 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막 그런 가능성도 먼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비용 문제인데, 뭐 계속 미사일 발사한다면 역시 비용이 많이 들릴 것이고, 물론 북조선에서 만드는 미사일은 우리 쪽에서 만드는 것보다 싸게 만들 수 있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막 계속 많은 미사일 발사를 좀 하게 될 때는 역시 비용 문제라는 것은 경제적 부담으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은 좀 억제하려고 한다고 북조선 쪽에서 판단해도 뭐 별로 이상하지 않다. 뭐 그런 결론이 우리 이야기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올해와 같은 페이스로 북조선이 미항 합동 군사 연습에 대해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은, 그렇다면 그 대신에 어떻게 하는가라고 생각을 할 때, 네, 역시 핵실험이라는 것은 좀 할 가능성이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고, 그것도 우리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 올해는 북조선이 그 핵실험을 좀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것으로 좀 그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좀 우리에게 보여주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핵실험을 좀 할 거다라는 그런 언급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핵실험을 좀 할 생각이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내년에 돌아서 특히 미한 군사연습을 좀 계속할 때 거기에 대한 그런 대응책으로서 핵실험을 한 것은 역시 생각할 가능성이 많은 것 같다. 그런 것을 좀 우리가 보지 않으면 안 되고, 특히 그때는 미한 군사 그 합동 연습이 너무 그 협의다, 위협이다라고 하면서 할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이런 그 미한 군사 연습이 북조선에 대해 어떤 군사적 위협이 협의를 좀 주고 있다라고 중국 쪽에서도 그런 판단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미한 군사 연습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핵실험을 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중국 쪽이한테서 그 리해를 좀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겠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런 것은 좀 그 미한 양극이 좀 군사연습을 할 때마다 핵실험을 계속 좀 할 가능성이 많지가 않다고, 하게 될 때도 한 번만 할 것 같다고 그렇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좀 핵실험을 좀 하게 될 때는 중국이 가만히 볼 수 있을지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은 좀 충분히 북조선 쪽에서는 의식을 할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좀 관심이 있게 좀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평화 건세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돌아서 북조선이 태도를 좀 바꿔가지고 이른바 평화 건세라는 것은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다고 우리는 보고 있었습니다. 2017년도 그때 ICBM 대륙간 단독미사일을 좀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고 시험도 많이 했고 어느 정도까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해가 2017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다음 해 2018년 될 때 태도를 좀 완전히 바꿔가지고 북조선이 한국에 평화 공세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도 되고 남북 간의 신뢰회담도 생기고, 특히 중요한 것은 6월 달에는 처음으로 미국하고 좀 그러니까 미조 간의 좀 정상회담, 신뢰회담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북조선이 평화 공세로 나갈 가능성이 충분히 우리는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어떤 현대가 될까라는 것을 생각할 때는 한국이 보스턴권이 나기 때문에 신뢰회담에 대해서는 가능성 거의 없고, 경제적 협력 그런 문제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에 대해서는 군사회담, 군사적 대화를 좀 북조선에서 재개할 가능성이 있겠다. 뭐 왜냐하면 미사일 능력이 향상한 것은 북조선뿐만 아니라 한국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남북 간의 미사일 개발을 견제한 것은 좀 억제하도록 하는 어떤 군사 대화라는 것은 생길 가능성, 막 그런 것은 북조선 쪽에서 제기할 가능성이 있겠다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막 이러한 너무 의미 있는 그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 통해서 미국 쪽에 있는 관심을 한 것은 어느 정도까지 알아들을 수 있었다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북조선에 계신 납치 피해자 여러분, 이번 주 일본의 바람 어떠셨습니까? 이제 헤어질 시간이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